그래서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방해안인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은 제 저보고 이제 그 아까 이춘성 간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원래 학부에서는 제가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학부에서는 기계공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마징가 Z 만드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그 기계공학, 그 로보틱스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조금 했었는데 마징가 Z를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리고 마징가 Z를 만들려면 저는 굉장히 그 뭔가 그 제가 그리는 그 만드는 사람에 대한 제 그 인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 선배들을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고 뭐 제어 프로그램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인생이 내가 한 10년 후에 저 앞에서 그냥 컴퓨터나 돌리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아 그럼 과감하게 마징가 Z는 다음 다른 사람한테 넘기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원래 학급 때 이제 철학에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제가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에 과학 철학 공부하러 왔어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라브리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2학년 때부터 사실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적으로 기독교이면서 철학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라브리에서 황목사님 같은 분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걸 공부해보고자 과학을 이제 뭐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과학을 그만뒀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그거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좀 그래, 재미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부 때 과학 철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이제 한마디로 아,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과학 철학을 공부하게 됐고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철학의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철학의 그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철학을 왜 배우냐 철학이 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질문을 말이 되게 세련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 가능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련되게 던질 수 있는가 던지는가 어떻게 던지는가 라는 걸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게 어떤 그 컨텐츠 내용보다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배우는 게 철학인 것 같더라고요. 그 공부하다가 이제 어떤 물음에 직면했냐면 왜 고갱 그림인가요?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무엇을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그 하우시드 의전의 그 책에도 나오죠. 셰퍼 책에도 나오는데 그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을 하게 되니까 철학은 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답을 해주죠. 근데 나는 자연과학을 공부했는데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질문에서 어느 분야를 답해주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생물학에서도 진화생물학이 있더라고요. 진화론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체 전체가 어떻게 40억 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을 내왔는가 라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과 그거의 어떤 그 원리들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이제 생물학이거든요. 전체 생물학의 전체를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진화생물학이 그 문제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갖고 이제 대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론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한국에서 어렵다는 거를 이제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맨 마지막 강의에 아마 좀 하게 될 텐데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뜸을 들이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거가 저한테는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 한 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간 본성이 뭔지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이래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왜 던지는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대충 어떤 사람들이, 전 세계의 그동안 인류의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걸 한번 훑어보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내 드리는 거고, 제 인생에서는 바로 그 대학원 시절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지난 생물학 공부하면서, 아,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철학에서, 인문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회과학, 심리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 뭐, 지난 생물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지난 생물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는 맨 마지막 클래스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진화 심리학이라는 거를 이제 심리학 얘기하신 분 계시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과가 생겨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진화 심리학의 메카인 그 영국의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를 어떻게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방문 연구 학생으로 가서 이제 그야말로 진화 심리학의 대가들 밑에서 좀 그 한 수 좀 배우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영장류 연구소를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침팬지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침팬지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그 침팬지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연구자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쪽에 그 외국에서 그걸 이식해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제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일종의 그 연수를 받다가 천진 내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영장류학의 그 메카가 어디냐면은 어딘 것 같으세요?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영장류학의 그 제인 부달 선생님 아시죠? 제인 부달 그 침팬지 연구하신 침팬지 연구의 소수인데, 제인 부달 선생님이 62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일본 연구자가 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제국주의 때 한참 팽창할 때 그 학자들이 막 전 세계에 뻗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갔다고, 식민지는 없었지만 가서 그 연구들을 했었고, 거기 연구의 중심 축이 어디였냐면 교토대학이에요. 동경대가 아니라 교토대학인데, 교토대 영장연구소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구소입니다. 이제 거기서 만든 거예요. 거기 뭐 일본도 가깝거든요. 가서 이제 좀 공부 좀 하다 왔어요. 그래서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되냐면, 처음에 로보틱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으로 돌았다가, 그 다음에 진화생물학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영장류학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그 다시 인공지능이나 이런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 원래 관심이, 제 이제 기계공학은 제가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그 문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문제, 기계와 동물이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문제들,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다시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제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재구성을 하면, 범죄를 재구성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게 뭐냐, 우리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던질 때 우리는 다른 생명처럼 어떻게 다른가, 진화 생물학이 필요한 거죠. 침팬지랑 어떻게 다른가, 영장류학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기계랑 어떻게 다른가, 로보틱스나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이제 이번에 박사를 이제 겨우 받으면서 그동안 했던 공부를 쫙 돌이켜보면은, 아, 내 중심부름은 뭐였냐? 라고 딱 한마디, 질문, 너의 중심부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 난 인간 본성을 찾아서 헤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인간론은 여러분들도 다, 관심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독특한, 독특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예를 들어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철학이 얘기하는 인간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물음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만난 보았는데, 저는 이제 그, 제 평생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 제목이에요.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가 제 평생 프로젝트인 것 같고, 철학과 과학, 종교와 과학에서 그걸 한번 잘 찾아보고, 그래서 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 그 다음에, 특히 관심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 그동안은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고, 종교에서 많이 얘기했고, 많은 데서 얘기했지만, 인문사회 쪽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밝혀주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동안 철학에서 얘기했던 것들, 다른 분야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때로는 보완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어떤 함의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런 데에 좀 제가 관심을 가져서요. 그 굉장히 서론이 거창하고 길었지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왜 와서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 간단하게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그 다음에 종교에서 말하는 본 인간, 그 다음에 그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제가 사실은 좀 죄송한데 슬라이드를 전부 다 만들어서 만들다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 잤어요. 또 오늘 와서 좀 일찍 와서 만들려고 했는데 뭐 일찍을 도착을 못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말로 떠와야 되는데, 물론 다른 그냥 개별 슬라이드는 저기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저기 이렇게 오르가나이즈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침팬지가 사실은 이런 모습을 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뭐 thinking chimpanzee 뭐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얘가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인간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고요, 사색과 명상에 잠겨있는 듯한 행동을 사실 많이 해요. 그게 정말 사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인간만이 이제 이런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는 물음을 그 침팬지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침팬지는 뭐냐? 라는 물음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돌고래 세계는 인간 세계랑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종의 마인드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충 저걸 알면 이런 행동들이 있을 텐데 없으니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특권인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 로마서에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저보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보면은 그 로마서 1장에서는 보면은 온갖 나쁜 얘기를 다 나왔습니까? 도의나 추락이나 탐욕,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런 죄가 들어왔고, 뭐 이런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로마서 입장에서는 그거의 한 중요한 단면을 얘기를 해줍니다. 플라톤은, 제가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철학자들 몇 사람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몇 사람 얘기를 하고, 사실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 3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 여기 보죠? 이제 과학에서 본 인간. 뭐 다윈, 튜링, 그다음에 도킨스, 구달 정도 얘기 나왔는데 몇 사람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짧게 그 나머지 그 철학자들의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철학자들 전부 다 석 이렇게 아주 그 뼈 뚫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공부가 필요하고 제가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 아마 철학 개론 정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간들이 지금 그 플라톤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이원론의 원조다.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모든 이원론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거대한 이원론은 뭐냐면 이 현실과 이 이데아의 세계를 양분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뭔가 그 안 좋은 것들이 있고 그거의 완전한 모습은 저쪽 그 저쪽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데아라는 세계에 있고 그다음에 그건 형상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 뭐 예를 들어 선과 악을 가른다 뭐 이런 정도의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이렇게 그 임팩트가 큰 이원론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육체와 영혼 이것도 다른 것도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플라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그 육체의 감옥에 갇힌 인간 뭐 이렇게 저기 이름을 적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인간이 저기 이게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 그 묶여가지고 이쪽만 바라보게 되어있어요. 이게 그 의자인데요. 묶여가지고 이쪽만 바라보게 되어있고 동굴의 한쪽 눈만 바라보게 되어있고 이 동굴의 저쪽 반대면에는 아주 큰 불꽃이만 이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통로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 통로를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 토끼 같은 걸 이제 들고 막 하면 이게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위에 막 토끼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를 플라톤이 상상을 했어요. 우리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그 진 모습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실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막 벌어지는 현상들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 사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실제 모습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밖에 없는데 철학자가 그걸 알아서 동굴 밖을 알려면 동굴 밖을 뛰쳐나와야 돼서 뛰쳐나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얘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놈 그러겠죠. 왜냐면 자기가 본 세계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친놈 취급을 받는 게 철학자다. 사실은 철학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인간이라는 거는 늘 불완전하고 늘 이데아의 세계에서 떨어진 그런 그림자만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마부가 두 마리의 말로 비유하는데 그 마부가 이제 그 영혼 그 세 요소가 있는데 그 세 요소 두 요소를 이제 이 이지적 부분이 이제 이걸 두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죠. 근데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대부분 잘 안 되는데 잘 되려면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사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동물 밖을 나와서 이제 그 구출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동물 속에 죄수로 태어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데아 세계를 가장 잘 보는 철학자는 육체가 없는 영혼의 세계를 가장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그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또 어쩌면 그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도 플라톤의 그 어떤 이데아와 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선의 세계와 뭐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이 뭐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이분되어 있진 않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대꾸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적 장치는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 뭐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역할을 저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그 이런 얘기를 인과에 대해서 뭐 진리의 정상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니까 이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식물은 영양과 관련된 영혼을 갖고 동물의 영혼은 욕구 및 욕정과 관련됩니다. 한편 인간의 영혼은 동물과 식물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합리적 기능도 소유하는데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어떤 공통된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뭔가가 있다. 그건 이제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인간의 영혼을 다른 것과 다르게 만드는 그런 장치로서 이성을 이제 부각시키게 됩니다. 이걸 가장 부각시킨 사람이 이제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겠죠. 신학자, 종교신학자인. 정치적인 정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슬라이드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슬라이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다가 제가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홉스하고 데카르트하고 퓨 마르크스 그 다음에 니체, 포이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제가 요즘에서 뭐 몇 사람을 빼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홉스부터 데카르트부터 얘기를 하죠. 아까 플라톤이 영혼과 육체를 이분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어떤 전통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더 큰 범주는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하고 진료의 세계, 그 형상의 세계, 진료의 세계 이런 원형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이거가 이제 그런 이원론이 거기서 이원론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카르트는 그런 이원론의 전통을 아주 우리 마인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육체하고 그 다음 바디하고 정신, 마인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본질상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상 굉장히 다른데 육체라는 것은 어떤 그 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연장이다. 어떤 그 공간의 어떤 그 장소,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것의 그 연장이다. 익스텐션이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인드 바디 듀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하고 바디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제라는 것은 플라톤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전제가 사실은 최근에 뉴로사이언스 같은데 와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틀렸다고 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뉴로피지올로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거나 우리가 어떤 심지어 종교적 경험마저도 이런 뇌신경학적인 기초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 바디가 우리 마인드가 바디랑 상관없이 자율적인 어떤 그 인과적인 힘을 갖고 있는 뭐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에 있는 과학들이 다 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그 뉴로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원제를 가져온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데카르트를 꼽죠. 왜냐하면 마인드하고 바디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건 데카르트부터 시작됐고요. 물론 플라톤부터 시작됐고요. 물론 데카르트는 우리가 뭐 모비토 에르고슴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난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라는 걸 통해서 더 명확히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회의론 의심 가장 많은 의심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식, 세계에 대한 지식, 우리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의 어떤 그 근거를 찾는 사람, 찾는 역, 찾는 거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죠. 의심을 할 때까지 해봐야죠.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나, 그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 이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마인드가 어떻게 우리가 바디를 어떻게 봐야 되고 마인드가 바디랑 어떤 관계를 갖고 이런 연구를 이런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그 지식이 얼마나 안전한가, 안정적인가, 신뢰할 만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라고, 인식론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바디하고 마인드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 보면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간이 뭐냐, 인간의 그 지능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기계로 구현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가 기계로서 구현될 수 있는 방식을 그런 테스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거를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수리 논리적으로 이제 제시하게 되고 그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거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문제를 던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홉스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인간을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 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절대 군주가 있고 그 군주 밑에 쫙 이렇게 그 일종의 그 하이어라키, 일종의 그 위계 질서를 취하면서 그 위계 질서에서 어떤 존재가 의미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위계 질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그 밑에 또 누가 있고 그 조금 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그 전체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전체 시스템 중에서 그 각각의 그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거는 역시 그 어떤 조직 속의 나를 발견했던 거죠. 근데 홉스는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전통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절 반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있느냐? 그건 인간의 개체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간 본성이라는 말 자체도 그건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 개체마다 에센스가 있다는 말인데, 공통된 에센스가 있단 말인데, 이 사람 보기에는 인간 개체마다 그냥 개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을 하나 어떤 공통된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건 이기심이다. 인간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사실은 그런 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못 믿고 때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해서 인간은 마치 늑대와 같이 그렇게 경쟁한다는 거죠. 그런 경쟁을 하지만 결국 인류 진화에서 어느 순간에 사회 계약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쟁했을 때 그 이기적인 개체마저도 공멸하게 되는,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되면 이제 공멸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공멸을 막기 위해서 소셜 컨트랙트 같은 사회 계약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또 그러면 그렇게 지금은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동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 생각은 개별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개별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이기심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홉스하고 플라톤하고 굉장히 다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홉스하고 다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카르트도 이제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하고 포이트하고 이제 비트겐슈타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르크스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을 생물학에서 찾기보다는 이 사회 속에서 찾으려는 그런 게 굉장히 향해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개혁돼야지만이 사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진 존재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뭐 어떤 시스템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인간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말살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산업혁명이 지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사회가 오고 이런 그런 어떤 역사 발전의 그 단계들을 이제 서술했고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원리를 제시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뭐 엥겔스는 마크스가 저기 죽었을 때 추도사에서 이렇게 다윈이 다윈하고 마크스를 비교하는데 다윈은 생물의 발전 단계를 이제 그 원리를 찾아냈다면 다윈은 사회의 발전 단계를 찾아냈다. 아니 그 마르크스는 그렇게 이제 헌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제는 저기 생각은 뭐였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 사회 시스템이 어떠한 정치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윈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다윈이 너무 생물학적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윈이 갖고 있었던 그 생존 경쟁에 대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볼 때 자본주의 사회를 잘 드러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공산사회가 오면 유토피아가 오고 거기서 모든 것을 같이 뭔가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그런 뭐 그 나눔의 공동체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렸거든요. 뭐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면서 같이 나누고 뭐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왜 소련이 붕괴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류 입장은 뭐냐면 그 인간 본성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다음 자기의 이윤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의 동기가 어떤 인간의 굉장히 개별자 중심적인 개체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인간 본성이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 본성과 맞지 않아서 이런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인간이라는 것도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은 또 있는 거죠. 이제 프로이트로 넘어갈까요? 프로이트는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메뉴를 다 던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단 대충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이 시간에는 이런 대가들이 인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봤는가 나는 인간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프로이트는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프로이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프로이트 왜냐면 그 프로이트 이론은 절대로 그 입증 가능한 과학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점성술에 가까운 그리고 그 우리만 아주 그 점집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정신과 의사 그 정신과 교수님들한테 그 막 그 사실 좀 열불을 내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침티가 가면서 프로이트는 이런 뭐 예를 들어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말도 안 되고 그 과학적으로 전혀 그 근거가 없고 뭐 그런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우리 중에 프로이트는 하나도 없는데요? 프로이트는 자기들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뭐 아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그거야 이제 무슨 뭐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유할 때 그때 쓰는 기법 정도지 자기들은 프로이트 심리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심리학회에서 프로이트 이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입회를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해줬거든요. 80년대 때 아주 그런 지금은 그거는 좀 지나갔는데 예전에 그 논쟁이 있었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러다 이제 합의를 해서 프로이트 심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심리학회에서 제외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닌 사람은 우리가 저기 하자 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고 상담진 쪽에서 아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실제로 심리학에, 요즘은 과학적 심리학들이 많이 하니까요. 요즘 많이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무의식 하면 이제 우리 프로이트 생각하고, 성과 관련된 무의식 하면 이제 프로이트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의 밑바닥에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우리 무의식이, 뭐 그 유문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고, 어쨌든 무의식의 그 저류, 엄청난 저류가 있고, 흐르고 있는, 그 다음에 의식은 거기 위에 잠깐 그 표면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실은 의식을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런 무의식이다. 그래서 왜 이런 정신병이 생기는가? 예전에 어렸을 때의 성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이런 강박관념 혹은 이런 노이로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로 돌아가서 그 어떤 성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뭔가 상담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뭐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 사람의 키워드는 뭐냐면 무의식과 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있어서 그 왜 이런 상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프로이트 이전에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았거든요. 이 사회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 정신세계가 잘못됐다. 우리 뭐, 이렇게, 똑바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뭔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뒤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본능 앞에 무력한 인간,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들이 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인데, 그런 욕망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자식과 부모 간의 그 충돌의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이제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상관없이 그런 어떤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요즘 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갈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최근에 이쪽 과학적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퍼스 컴플렉스는 신화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잠자고 있던 성을 깨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다윈이 사실은 이런 프로이트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다윈 자신도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다윈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짓기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작새를 보면 수컷이 공작을 막 깃털을 쫙 펴는 거는 여러분 수컷인 건 아시죠? 그리고 간혹 그렇게 피죠? 그 다음에 그걸 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엄청나게 그 화려하고 그 무겁고 버겁고 어떻게 보면 값비싼 그런 형질들을 왜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공작새가 나는 모습 한번 보셨어요? 수컷 공작이? 정말 그 떨어지지 못해 날거든요? 힘겨워가지고. 만약에 독수리 한 마리 지나가면 완전히 밥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형질들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우리한테, 퍼즐링한 질문이거든요. 다윈 자신은 그거를 생존하기에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건 짝짓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냐면, 수컷 공작새가 날개를 쫙 폈을 때, 이게 아이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눈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눈점의 숫자가 얼마나, 눈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그게 깃털의 길이가 얼마나 길으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장대한가에 따라서 짝짓기 횟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하지만 짝짓기에는 굉장히 메이팅과는 굉장히 유리한.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서 그런 형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다윈 자신도 인간의 성이라는 거, 성적인 욕망, 그 다음 성적인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 본능에서. 그거를 이제 종의기원 다음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이트는 그거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본성에서 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프로이트가 굉장히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윈에 의해서 좀, 우리가 좀 교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학자 베트겐슈타인을 얘기를 해볼게요. 베트겐슈타인은 이 사람만큼 그 철학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그 카리스마가 누가 제일 그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무슨 뭐 몇 사람 얘기를 하고 뭐 러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러셀 포퍼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 앞에 다 무릎 꿇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림의 고수가 있다고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호련이 나타나서 논문 하나 딱 던져주고 다시 또 자기 옛 고향에 가서 정원사 노릇도 하고 뭐 원래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비행기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공학학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요 저작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철학 논구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철학자 킹구라는 책인데 그 논구라는 책을 딱 보면은 뭐 1번 뭐 그 다음에 1-1은 뭐 1-1-2는 뭐 굉장히 공돌이들이 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공돌이 할 때 가 쓰고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하지 못하고,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그 언어의 빈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철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검증할 수 없는 말, 무의미한 말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계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다. 그거를 타파하려면, 가장 심플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의미가 뚜렷한 단어들과 언어들로 철학적을 저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노를 철학 연구에서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구조하고 언어의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언어 그림 이론이라는 거를 펼쳤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려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려면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 말은 인간을 이해하려면 언어가 어떻게 구조화 되는지를 이해해요. 왜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람이 역설했습니다. 그러다가 20몇 년에 저 논문을 쓰고 47년인가요? 그 Philosophical Investigation, 그 철학자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 25년 책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가들은 정말 황당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쭉 가서 저 산에 올라와서 여기가 정상이다 하고 이제 또 갔는데 어느 날 딱 가더니 아 여기가 아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쫓아가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아 여기에 뭔가 있다 맞다 그 우리가 철학 언어를 잘못 써가지고 이런 그 혼란을 겪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막 30년대까지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언어가 이 언어의 다이성 그 다음에 이 언어가 다양한 언어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마치 언어 게임이라는 것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라는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가 오징어 놀이도 있고 무슨 뭐 발차기 놀이도 있고 무슨 그 고무줄 놀이도 있지만 그 놀이의 핵심들은 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공통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 그 이 언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의 forms of life,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거다. 그 안에서 언어가 어떤 예를 들어 A라는 언어하고 B라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가 규정하는 세계라는 것이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의적인 다양한 게임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게임의 참여자들은 그 게임의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forms of life 얘기를 하면서 언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문화를 규정하고 그 문화라는 것이 그 문화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합리성과 규칙을 갖고 있고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의 그 효시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객관주의나 어떤 이런 것들을 대표했던 그 베트겐슈타인이 20년 만에 완전히 자기 생각을 뒤집어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그걸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제 토마스 쿤이었고, 그 다음에 콰인이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그 카리스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철학적인 지평을 한번 딱 만들고 나서 다, 그거를 다 수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야, 저 왜 배신자, 이렇게가 아니라, 하, 이것도 맞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거를 그 언어가 그리는 그 세계, 그거를, 그것이 바로 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계고,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의 가해성, 그 다음에 언어의 어떤 게임으로서의 언어 이론, 그 다음에 그 forms of life를 규정하는 언어. 그래서 그,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고, 어쨌든 언어라는 것이 우리 삶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 우리를 규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뭐 영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니체나 휴미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세히 뭐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어쨌든 철학에서 대충 중요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꺼내놨던 얘기들입니다. 강의를 다 하고 제가 질문을 받는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철학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